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4부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자격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격증, 여러분들에게 몇 개 정도의 자격증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하거나 또 이직을 고려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자격증이나 학점이나 경력이 충분하게 나에게 준비되었다라고 느낄 때 그때 조금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단계 단계를 지날 때마다 한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자격을 그 위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애를 쓰고 또 그 자리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을 때뿐만 아니라 취업하고 난 이후에도 또 그 자리에서 채워가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격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있지 않나?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섬기는 일들도 더 자격에 맞는 어느 정도의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겨우 고개는 좀 들이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머리로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신앙적인 가치 속에 과연 그러한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호의에서 시작된 사랑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맞닿아서 감사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레데, 이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레데 교회의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그레데 섬은 거짓말과 탐욕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그레데인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관용어로 쓰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네, 12절과 13절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자기 배 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고요.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에도 그 말이 참되다. 그들을 꾸짖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2절과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어찌 보면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내면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 속은 자, 방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기록해 줍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각 개인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피차 미워한 자. 서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전쟁을 치르고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싸우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기록해 주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찾아본다면 이때 그레대 사람들과 오늘 나와 비교해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조건이 여러분에겐 충분하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시선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도 전에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조건에 충족한 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도 전에는 당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레대 사람, 그레대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3절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레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1장 12절과 13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원문으로 보자면 바로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고 함께 있는 공동체조차 서로 싸우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싸움 속에 사는 우리의 죄성 속에 아무것도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날 방법이 없는 그때, 바로 그때 방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3절에서 이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나아질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은 그러나 바로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 절망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하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비는 원어상 단순한 친절함이나 따뜻함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참고해서 보자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로마서 2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라고 할 때 여기 인자하심이 바로 자비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친절하게 너에게 사랑 베풀어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사람 사랑하심은 우리 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자비와 함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할 때 사람 사랑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사랑하심은 필란트로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심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칭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언제? 칙령을 사용할 때요. 칙령을 내릴 때. 황제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향적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나는 구원자고, 황제가 나는 구원자고 내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칙령을 쓰면서 황제의 사람 사랑이, 황제의 사람 사랑 때문에 황제의 사람 사랑이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칙령을 내릴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생색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분만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이실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할 때에 이 자비와 사람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습니까?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 어둠을 뚫고 강력하게 침투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찾아오실 때 빛이 어둠을 뚫고 침투하여 그곳 가운데 빛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문법적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은 단순하게 자비함, 사랑을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주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성육신, 그 인격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도달했는데 나타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다가와 주셨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5절도 원문상 의미는 부정어로 시작합니다. 우크라고 하는 강한 부정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우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어떤 사실을 부정할까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다가오셨다,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행위, 내 의로움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의 행위로는 아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은 아니다 라고 부정하시고 긍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긍휼은 구약에서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여서 아니면 너무 조건이 맞아서 자격에 통과해서 사랑해 주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할 때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는데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단회적인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할 때 이 새롭게 하심은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구원의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가야 한다. 두 측면이 무엇이었어요? 거듭나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자녀 삼아주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주신다. 능력 주신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새롭게 내가 지켜나가야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하셨는데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렇게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식이나 분량이 어떻게 되었느냐? 방식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그 구원의 호의의 분량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했는데요. 풍성히 부어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켄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찔끔 한 방울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죽 부대가 터지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쏟아 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겠어요? 인색하게 자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여기 맞춰서 뭐 가지고 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이만큼 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가죽 부대가 터질 정도로 쏟아 부어주시는 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낡은 부대가 터져버릴 만큼 쏟아부어 주시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합작품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디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법정적인 판결로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기울어졌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울어 계시다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뭔가를 흘려보내주시려고 기울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이것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몸을 굽히고 언제든지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도록 우리를 향하여 굽히고 계신다. 기울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또 영생이 무엇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단지 시간적으로 끝나지 않는 오랜 기간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엘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화면에 띄워졌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지 오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4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적 사랑.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구원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너에게 은혜가 필요해. 내가 그 은혜를 줄게.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말하고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상속자 되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뜻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라.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또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도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2장 10절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다. 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잊고 사는 것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 뭔가 자꾸 채워가야 하고 자격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바꿔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아니다. 강하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정한 구원자가 나다. 그 상속자로 너희가 내 뜻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충족해져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아시는 내용 중에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상황도 아닌데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즐기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자니 고개를 못 들겠고 아버지께 가서 잘못했다고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이렇게라도 한번 좀 부탁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터덜터덜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가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어떻게든 핑계대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고 살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뿐이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마을 입구에서 혹시나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혹시나 이 아들이 아프진 않을까? 이렇게 마을 입구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가 먼데,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고 써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다. 우리 잔치를 벌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거리가 멀지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리가 멀리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사랑의 눈을 뜨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혹시나 각박한 세상에 특별히 우리 사부예배 이청 삼청이 많이 계신데 취업과 또 이직 고민하고 또 취업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뭔가 자격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야 하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들이 혹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격을 채워야 한다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언가 증명하려고 애쓰는 수고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 디도서 3장 4절과 5절, 6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주님이 지금이라고 그렇게 오지 않으실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그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그 사랑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일상을,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삼청 담당하면서 제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제주 선교 많이 등록 다음 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
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이 드러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아무 의미 없고, 나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 시간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 원하시오니, 주여,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을 의지하고 한 주간도 주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가죽 부대가 찢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조건들을 채워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더 지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구원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헤세드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 또다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관계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할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했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그 아픈 상황을 얼싸 안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사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다시 이 한 주를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